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살피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흘러 듣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들려져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범한 주일인데 방학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 그런지 혹은 뭐 다음 주에는 못 볼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허전함이 느껴지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제 마음만 그런지 뭐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잠시 잠언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며 신앙 안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 내용은 예수님의 소묵시록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묵시록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 중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화요일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그들이 결국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모두 파괴되어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까지의 내용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같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날 그 말씀을 하신 후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베다니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을 올라가십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쉬시기 위해서 잠시 걸터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조금 전 저 성전에서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이고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질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전에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하고 주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문을 딱 듣자마자 너희가 미혹받지 말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지난주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반드시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온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그러므로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반드시 오는데 예수님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재밌죠?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그러므로 증조를 알기 전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와 시는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 당신 자신도 모른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어떤 사람이 신앙을 말하면서 혹은 능력을 행하면서 특정한 때를 말하면 말세의 때가 이때다 하고 특정한 때를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과감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진짜 많은데 과감하게 무시하시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분명히 말세는 오지만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밖에는 모른다. 심지어 나도 모른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다. 그때가 이때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과감하게 무시하시라고요. 얼마 전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홍해선 뭐 전도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제가 이제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몇 건을 봤어요. 그랬더니 막 방언을 말한 다음에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월 14일 날 전쟁이 나고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무시를 하라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 앞에 몰려드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면 과감하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있을 거고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만 그때와 시는 어떤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그러면 왜 예언을 하셨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신학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예언들, 그런 묵시들은 주로 그 묵시가 예언하는 시대가 여러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치입니다. 어느 시대를 딱 특정해서 말씀하면 그 특정한 시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성경은 교묘하게 알 수 없도록 여러 장치를 갖고 예언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장치가 뭐냐 하면 여러 세대를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또 바로 이어 등장하는 말씀은 다른 시대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경이 갖고 있는 예언 자체가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장치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종말의 상황을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 말씀이 이 상황을 예언한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항상 앞선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지나온 것을 돌아보고 기록한 내용들이거든요. 성경의 기록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지나온 것을 보고 깨닫고 기록한 내용들이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도 상당 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의도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복합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15절서부터 22절까지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 시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역사 속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예언은 이것은 예수님 그 시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부서질 것이라 하는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AD 70년에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15절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예언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제가 먼저 이제 이 말씀, 이거 좀 신학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를 갖고 나와서 예언된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해석이 성경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 전에 반드시 되어져야 될 작업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나 하면 문자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 이후에 거기다 영적인 해석을 더해야 성경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데 앞뒤 두 조건을 생략하고 무조건 영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은 99.9%다.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3000보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예를 한다 하고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결국이 전부 엉뚱하게 이단으로 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는 이유는 그 앞 두 그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바로 영예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엔 문법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봐야 된다고요. 먼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영적으로 무슨 무수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통 영적으로 가증한 것 이런 단어를 쓸 때 어디에 가장 많이 썼나를 우선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은 성전을 얘기,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 그날이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상의 그게 뭐냐, 우상의 뭐냐 할 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로마가 역사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의 군기, 깃발, 그 깃발의 앙을 상징하는 문양이 있었어요. 문양. 문양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출정을 하거나 어떤 군대가 나갈 때는 의식을 행하는데 어디 대고 의식을 행하냐면 깃발에 대고 의식을 행하였어요. 우리도 군인들 가면 우리 군대 깃발에 대해서 뭐 경례 타는 거 기억나십니까? 남자분들? 하거든요. 군대들이 보통 어떤 행군할 때 깃발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어떤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1차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 하면 그 로마 군인들이 상징하고 있던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전에 꼽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군사 깃발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혹시 그때 사진 보여드리면서 안토니오 망대라는 것을 보여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벽에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들의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왜 성전 안으로 안 들어갔을까요? 예,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군인이었지만 그 성전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에 망대를 쌓아서 나름대로 예의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군대 깃발을 들고 안 들어갔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꽂히면 시작이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이 성경의 해석이라고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왜 사실인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룰을 깨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아주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진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AD 70년에 없어져요. 그리고 기적같이 1948년도에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45년도라고 얘기했는데 순간 착각을 한 거고요. 1948년도에 기적같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재등장을 한다고요. 어쨌든 그들이 사라진 해가 AD 70년에 완전히 도륙당해서 없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밖에 나가서 농사 짓던 사람은 옷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애 가진 부모들이 화를 당할 것이며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이고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할 때 그 시대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유대에.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유명한 유대의 역사 그 기록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반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정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의 수로에는 온통 어린아이와 노인의 시체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그 시대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당했는지가 이것이 역사 속에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모두 역사 속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2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이 아닌 또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예언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 시대를 향한 말씀에 이어서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흔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 힌트가 27절 보십시오. 그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곧이어서 바로 이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기저기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말세라는 것이 실감날 정도예요. 혹시 여러분 안산홍 증인회라고 들어봤습니까? 2003년도에 제가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들의 세력이 크질 않았어요. 미미해서 그냥 저러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점점 더 막강해져서 지금 한국에서는 엄청난 수를 늘켜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미국까지 들어와서 미국의 대도시에는 안산홍 증인들이 있어요. 심지어 휴스턴에도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특별히 메시아적 사명을 자기들이 받았대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적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한 샘플 1, 2, 3를 갖고 있어요. 그 1, 2, 3를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 하고 기겁을 하고 기존 교회가 잘못됐고 여길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안산홍 증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심심찮게 막 인터넷에 대고 크게 지금 막 활성화되는 그 집단이 있어요. 아주 크게 믿음을 갖는다는 교회. 큰 무슨 교회 있어요. 큰 무슨 교회.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한 자기가 특별한 말세 때 메시아적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공중에 하고 다닌다니까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말하면서 당신의 재림 때 있어질 상황을 함께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예수님의 이 소원 묵시록을 여러분 앞에 자세히 읽어가면서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작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마태복음을 쭉 끝나기는 너무 아쉽고 하자니 여러분의 관심사항이 아니고 조금 재미없게 들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봤자 두 주 내지 세 주인데 조금 재미없을 분들은 조금 조시라 그러고 들어야 될 사람은 들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자. 그리고 제가 작심을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묵시 중에서 비교적 시대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힌트를 줘서 이것이 재림을 향한 말씀이구나 혹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묵시록들 있죠. 구약의 다니엘서, 그죠? 에스겔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 이런 데는 이 앞날에 대한 예언이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심지어 그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이나 다니엘조차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상이 보이는 대로 막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또는 그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이단들이 말세를 얘기하는 이단들은 다 그들의 놀이터가 어딘 줄 압니까?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그들의 놀이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 거 이 구절 끌어다가 영에다. 영에다 그러면 사람들은 껌뻑 넘어가거든요. 영에다 그리고 여기 말씀 끌어다가 붙이고 여기 말씀 끌어다 붙이고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낸다고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시대 구분이 쉽지만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은 그 구분이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짜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마지막까지 들으면 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우리 29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29절서부터 31절까지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설교 전에 찬송한 찬양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송 내 가사 내용이 하늘에서 능력으로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걸 다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등장하고 있냐면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많은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을 한대요. 통곡.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였다고 해서 반드시 온다. 세상은 없어져도 당신이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온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왜 통곡을 하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통곡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통곡을 하죠? 여러분들은 아까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실 때 찬양하신 진도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예, 구원이 임하니까 우리는 막 신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럴 텐데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할 것이라고 그래요. 왜 통곡을 할까요? 예,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거든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 그리스도를 무시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논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이란 날을 어떻게 살아요? 무시하는 삶을 살지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여기까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무시했던 주님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 볼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어이쿠? 망했구나. 어이쿠 망했구나. 당연히 나타날 현상이라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어이쿠 망했구나 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 부류에 서시겠습니까? 망했다 하는 부류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데 그 말씀을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오. 저의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래 잘 떠들어라. 그거 무시하고 사는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무 개념 없이 이렇게 얘기해 들어가 그러면 에이 뭐 언제 오겠어? 전부 이러고 듣는다니까요. 전부 그러고 듣는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세워놨어요. 저는 이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쪽 부류에 서겠느냐고요. 한 분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틀린 대답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몰라서 틀리거든요. 몰라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여기에 다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압니다. 다는 아닌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부류에 설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찌를 못하지요. 우선 스스로가 들복기여서 안 오게 돼요. 안 오게 되고 어쩌다 한두 번은 끌려올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다는 아니라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부류에 속하실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은 안 되지만 내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 모으신 과정 중에 오늘이라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얘기와 앞으로 있어질 말세의 시대의 얘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다. 그런데 그때 와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즉 예언이라 말하면 앞날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앞날에 될 일을 말씀하면 앞에 되어질 일을 알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때 와시는 아무도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예언의 말씀을 왜 하시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때 와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아주 알 수 없도록 장치를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시대의 얘기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막 복합적으로 섞어서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이왕이면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말씀하시면 아 그거구나. 아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죠? 투수가 딱 공을 던질 때 내가 지금은 네 왼쪽 구석으로 던질게. 그거 던지면 얼마나 쉽겠냐고 치는 타자 입장에서. 그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공을 어느 정도 빠르기로 던질 거야.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 같으면 다 쳐낼 수 있어요. 몇 분만 연습하면 다 친다고요. 근데 알 수 있게끔 던져요? 자기네끼리 막 이러고 사인을 하고 알 수 없게 던지잖아요. 아, 주님도 그, 뭐, 우리하고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한다고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왜 때와 하시는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할 장치까지 부어 넣으셔서.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왜 하시느냐고요, 왜? 이게 중요한 성경의 진리라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혹돼서 빠지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답이 32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으실 때 이 말씀도 주님께서 또 주님의 특별한 성경의 특별한 장치 앞뒤를 막 섞어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하신 말씀이지만 그 부분 중에 중요한 말씀을 반드시 언급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32절서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환란이 반드시 온다. 마지막 때 이것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신 거고 한 가지는 왜 했느냐, 왜? 왜 했느냐 하는 말씀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를 보나 하면 44절입니다. 4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 그 전에 한 가지 좀 더 놓치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도 한번 미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37절서부터 43절까지도 읽지요.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37절서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반드시 온다는 것과 반드시 오는데 나타날 징조가 뭐라고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갈 것이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50%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50%는 올라가고 50%는 남는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지고볶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반드시 갈라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가 올 것이다. 웃기는 얘기하지 마. 내 주먹을 믿지 뭐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지지고볶고 같이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더 편안할 때도 있어요. 오늘을 살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가운데 이렇게 믹소돼서 살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반드시 구분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 그 시대가 오면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통 이제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와 시를 안다는 거고 이것을 모면할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방법을 알라고 이 예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주님은 예언을 하신 말씀이 방법을 알라고 예언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이 예언을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세를 뚫고 얘기하면 다들 귀가 종긋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대로 방법을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세를 쉽게 피할 수 있는가 또는 피할 수 없다면 해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꾸 방법을 알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와 시도 안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차났어요. 그거 아세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마라 신경 안 쓰고 살아도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 받았다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헷갈렸냐면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옆에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하라 하지 마라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그러고 내 백성이다 그러고 말하는데 늘 주시는 게 뭐냐면 하라 하지 마라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구차않고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렸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신 율법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무 헷갈리고 힘드니까 이것을 방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순종하라고. 아침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해서 막 한 시간 내내 아침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막 한 시간 내내 제가 막 무리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무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라고 그랬죠? 예, 너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라. 그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의 순종 안에 있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순종하라고 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뭐로 바꿔놨나면 방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뭔가 하여간 이것을 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고 나는 이것을 지켰어. 주님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 방법이었거든요. 이 인간적 죄된 습성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누가 말세만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요. 어떻게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 비법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얘기하면 족보를 캐낼 수 있을까? 족보를 알면 시험 보기 쉽잖아요. 예수님은 방법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읽나면 46절, 44절부터 읽죠. 오늘 본 말씀인데 44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두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가면서 이를 맡기고 갔어요. 한 종은 그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준비한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 맡은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때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 맡은 게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나눠주고 관리하고 그런 일이었는데 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노는 거예요. 놀다가 만약에 때를 알았으면 우리말로 하면 방법을 알았다면 그때 그것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심성이 있었거든요. 주인이 오면 올 때를 알면 내가 그때 준비하리라. 근데 주인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거라는 얘기야. 그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미 때리고 벌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그거였죠.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라고 물은 그 대답을 하시는 거에 사실은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2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25장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계획할 때 제가 주보 만드시는 분한테 25장까지 이렇게 넘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오늘 설교를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잖아요.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다음 주일로 이제 그 오늘 설교의 뒷부분을 넘겼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5장의 내용이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44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을 내리자면 때를 알 수 없고 알지도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예언을 왜 하셨느냐? 반드시 오기 때문에 말세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예언을 하신 것이고 우리를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말세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 여기저기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또는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Coming soon. 다음 주. 다음 주에.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주. 다음 주에 이어서 25장 내용 전체를 끝장을 내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거 다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징조를 예언을 말세 때 그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왜 하신다고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하신다고요? 준비하라고. 예, 준비하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준비하라는 얘기지 방법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서 원래 주께서 원하시는 위치로 되돌리는 귀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앞날에 되어질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수도 없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전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악함이 늘 방법을 추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이제 증거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박혀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종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